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보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궁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멸망에 있던 저희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되고 넘치는 것인가를 오늘도 옛날 그 사도 바울의 경험과 그 말씀 안에서 깊이 깨닫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 법 있게 쓰면은 선한 것이다,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을 법 있게 쓴다는 것은 그 율법을 율법의 목적대로 쓴다, 그러한 뜻이라고 했죠. 율법을 율법의 목적대로 쓴다면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을 하고 책망하는 어떤 그런 악한 것이 아니고 또한 그런 어떤 심판을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반대로 율법을 대하는 사람의 허물과 악함을 드러내면서 그러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선한 율법으로 드러난다, 그런 뜻을 얘기했죠. 그래서 율법은 결국에 누군가를 정죄하는 쪽으로 우리를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에 복음을 쫓게 한다, 그게 이제 율법이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법 있게 쓰지를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지금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항상 그 법이라는 것, 어떤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타인을 낚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법에 걸리는가 안 걸리는가 보자. 항상 이런 시각에서 율법을 가지고 타인의 허물을 버리려고 애쓰더라. 그게 이제 인간의 그 현재적인 그 뿌리 깊은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의 허물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를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을 걸고 넘어가기 위해서 율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태반인데, 이제 그걸 두고 바울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 그렇게 말을 했죠. 신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율법을 가지고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염두에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흔히 목사를 가르쳐서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들 얘기하지만은 사실 목사도 가르치는 사람은 아닌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성경을 전하고 또 한편으로는 가르친다고 하는데, 가르치고 있는 것은 저는 가르치고 여러분은 저한테 배운다, 또는 이러한 생각을 가질지를 모르겠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가르친다면은 결국 저는 여러분의 선생된 위치에 자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가르칠 것이 뭐가 있겠냐고 하는 거죠. 물론 목사님은 우리보다 성경을 많이 하니까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로 와서 저에게 성경을 가르침 받고 배우고 있다면은 결국 우리들은 성경 학교로 모이는 것이지 사실 교회로 모이는 건 아니다고 보는 것이 옳은 겁니다. 제 말을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 그런 관계로는 모이지를 않는 겁니다. 학교라면은야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 그런 관계로 모이기 때문에 선생이 있고 학생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신학교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죠. 그 분야가 성경이라는 것 때문에 신학교라 이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가르치는 것이 있고 배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신학교를 학교라 그러지 교회라고는 말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뭐 신학교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교회라는 관계로 모이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교회는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교통하는 관계, 서로 교제하는 관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함께 뭐 어울려서 밥 먹고 노는 그런 그 친교, 그런 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통하는 것, 서로 나누는 것, 이런 의미에서 교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나눈다고 해서 돈을 나누고 먹을 걸 나누고 그런 그 나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돈보다도 더 소중한 귀한 것,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면 받을 수 없는 것, 그게 곧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은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이라는 것으로 서로 교통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서로 전달되어지고 서로 나누어지는 이게 진짜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르침 받고 또 가르쳐가지고 배우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신자가 어떻게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느냐? 가르치는 게 있으니까 사랑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랑에 대해서 뭐 전하는 거, 일면으로 가르친다고 할 수 있는 그것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목사인 제가 여러분께 가르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또 은혜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위치에 있다면은 그럼 목사인 저는 누구에게 어디서 사랑을 배웠겠습니까? 목사는 어디에서 배웠겠어요? 만약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 교수에게 하나님의 사랑 가르침 받고 은혜를 가르침 받아서 여러분께 가르치는 것이라면은 전 여러분 선생입니다. 대신 교인은 아니고 학교를 모인다 그 말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친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령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아서 사랑을 알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께 사랑에 대해서 또 은혜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나누는 그런 역할로 목사라고 하는 저를 여러분 앞에 세워놓은 것이지 제가 여러분께 가르쳐가지고 여러분이 저에게 배워가지고 사랑을 깨닫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랑을 알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결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인데 자꾸 목사한테 가르침 받고 내가 배워가지고 내가 안다 이래버리면은 결국은 사랑을 아는 것, 은혜를 아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끼리 하는 게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성령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지혜도 필요 없고 그냥 우리들끼리 잘 가르치고 잘 배워서 살아가면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에 선생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 있는 그런 존재가 꼭 등장을 하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교회에 선생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데 선생이 등장을 한다는 것은 복음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우리는 복음을 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안다. 하지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배워가지고 복음을 알게 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자, 바울도 복음을 알았고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럼 바울은 복음을 누구로부터 배웠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배워서 알았냐 말입니다. 바울의 스승이 누굽니까? 예수를 따라다녔던 제자들로부터 바울이 사사를 받았습니까? 사실 뭐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배운다면은 뭐 배울 사람이라는 그들밖에 없지 않겠어요. 근데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또 배우고 목격을 했으면서도 무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 메시아가 무엇 때문에 세상에 오셔야만 되는지, 십자가가 뭔지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뭐 제자들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가르쳐줬는데 까먹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머리에 담고 외워서 되어지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조침이니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게 맡기신 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맡기신 바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복음을 알게 된 것은 바울이 누구에게 가가지고 신학교를 가가지고 뭐 교수로부터 예수를 복음을 잘 배워가지고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맡기셨기 때문에 알게 된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가르침 받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결국에 바울에게 선생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 그 얘기입니다. 성령이 바울을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선생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를 않아요. 가르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러분의 선생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목사든지 누구든지 간에 선생의 위치에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점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모든 목사들이 자신을 교인들 가르친 선생의 위치에 자꾸 놓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목사에게 맡겨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을 여러분께 전달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그 일입니다. 함께 나눈다는 것이에요. 그게 목사의 일이고 또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이 여러분께 맡긴 복음을 함께 나누고 전달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배워가지고 누구를 가르친다 이러한 것은 존재하지를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목사와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직분과 위치에 여러분이 놓여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어떤 목사와 또한 뭐 평신도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평신도라 위치가 서로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걸 바울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궁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자, 바울이 주께서 자신에게 직분을 맡겼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이 뭡니까? 바울의 직분이 뭐였습니까? 뭐 목사, 장로 그런 직분을 얘기하겠습니까? 바울이 얘기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를 직분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을 사도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 바울의 직분은 사도다 뭐 이렇게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와 같은 그런 직분의 어떤 명칭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는 진리의 기준으로 세워진 사람이다. 그러한 뜻으로 사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리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증거한 것만이 참된 진리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증거한 것을 믿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사도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등장한 사도로 이미 끝나버린 것입니다. 뭐 사도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어쨌든 바울을 사도라 이렇게 부른다 해가지고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받은 직분은 아니라는 것이 바울의 직분은 뭐라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자체를 가리켜서 직분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건 뭔가를 맡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바울이 맡은 게 뭐냐면 복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맡았다. 복음을 맡아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 주어진 직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 직분 역시도 교회로부터 안수받고 뭐 교회가 세우는 그런 직분이 아니고 주께서 맡기신 직분이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맡겼다. 결국 교회에서 진짜 참된 직분이 뭐냐면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집사가 아니에요. 진짜 참된 직분은 주께서 여러분께 복음을 맡겨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 그게 여러분의 진짜 참된 직분이라고 말입니다. 그 직분은 당에서 세운 것도 아니고 뭐 목사가 세운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께 직접 맡기신 것입니다. 당회가 세운 직분이 좋습니까? 주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이 좋습니까? 어느 쪽이 좋습니까? 일단 마리아 뒤쪽으로 합시다.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주께서 여러분께 복음을 맡겼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여러분께 복음을 맡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영광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직분으로 여러분을 세웠다는 것. 그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그 직분 맡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감사를 하냐면은 13절 다시 보면은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자기에게 직분이 맡겨진 것, 주께 직분 맡겨진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복음에 회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도무지 복음을 맡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주께 자신을 긍휼히 여겨가지고 복음을 맡기신 것, 이게 나에게는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복음을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내가 복음을 맡은 직분을, 복음을 전한 그 직분을 맡은 것은 전적으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지 내 실력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내가 잘나서 이런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니다.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이 회방자고 포행자인 그런 나를 이런 자리까지 끌어왔습니다. 내 실력이 아니라 복음의 실력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이냐는 그 사실을 자기를 이로 들어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건 복음이 나를 붙들어가지고 바른 진리로 이끌어간 것이고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낸 것도 내 실력이 아니라 복음인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나에겐 위대함도 또한 내 실력도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의 능력이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의 율법이 선생될 자가 누가 있냐? 그런 얘기죠. 만일 우리 주변에서 우리 예수 믿기 전처럼 예수를 핍박하고 포행자였던 그런 사람이 예수를 갑자기 믿고 바울처럼 돼버렸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바라볼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리 됐구나. 근데 그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란 것이죠. 결국 높이려면 복음을 높이라. 그게 옳은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13절에서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그 말을 하는데 이게 마치 그 바울이 전에 예수 믿은 사람을 핍박하는 그때는 믿음이 뭔가를 몰라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봐준 거다. 뭔가 이런 그 좀 분위기가 있는 그런 말처럼 들리잖아요. 하나님은 모르고 한 것은 봐줘가지고 긍휼을 입힌 것이고 또 직분을 맡기신 것이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모른다는 것이 면죄부가 돼버리죠. 실컷 죄져놓고 하나님 몰라 그랬습니다. 뭐 이래버리면은 뭐 끝나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심판할 때도 불신자들이 나는 믿음이 뭔가를 몰라 그랬습니다. 이래버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몰라서 그랬다는 것은 면제의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를 몰랐다고 해서 봐주는 게 없단 말이죠. 하나님 몰랐다는 거. 이게 봐줄만 사유가 되겠습니까? 비조물이면서 창조주를 몰랐다는 건 큰 죄입니다. 창조주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그걸 모른다는 거. 그게 멸망받을 죄란 말입니다. 그래, 모른 것이 죄를 면제하는 그런 조건으로 지금 말하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주님의 회방자고 포행자고 핍박자였던 거. 그게 바울이 전해야 될 행동이었는데 바울이 그때는 그것을 믿음으로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된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내가 알았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자기 열심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바로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 그걸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뭐냐면은 내가 몰랐을 때 얘기했던 그때 그 해방의 포행자였던 것, 이것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전혀 할 말인 그런 악한 자의 모습이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러한 자기를 하나님 궁휼히 여겨가지고 직분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궁휼을 지금 높이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고 악한 자였느냐는 거 이걸 말함으로써 복음에 있어서 만큼은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자기의 실력이나 자기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나도 복음에 있어서 만큼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은혜의 풍성함, 사랑의 풍성함. 이것이 내가 어떤 자인가를 절실히 깨달을수록 더욱더 풍성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약함을 더 깊이 깨닫고 나서 깨달았을 때에 주의 은혜가 얼마나에게 풍성히 넘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그래서야 알았다는 얘기죠. 이처럼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다가 또 어떤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느냐 이걸 말함으로써 자신이 입은 넘치는 은혜의 풍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실력이 아니고 자기 믿음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 것이라는 것, 이걸 깨닫고 그런 복음의 능력이 자기를 이끌어가고 또 복음으로 자기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참 이렇게 넘치고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괴수다. 또 이 말을 하는 것도 자기는 지금 복음을 맡은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사람이라 그 얘기입니다. 난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두목이 우두머리다. 모든 죄인 중에 내가 가장 악하고 내가 가장 불의한 그런 존재다. 이런 내가 이 복음을 맡던 이 직분에 이 자리에 어떻게 올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난 그렇게 그럴 사람이 못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나이가 죄인의 귀수에 불과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직분을 맡은 자리에 오게 된 거, 그게 내 실력일까? 아니다는 얘기죠. 복음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얘기. 바로 그걸 전하는 것이 복음을 쫓아 사는 것이고 그게 바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른 교훈에는 복음만 있을 뿐이고 죄인된 우리를 그 영광된 그 복음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만 담아서 전달하는 것, 이게 바른 교훈이 있는 것이지 신화와 족보, 인간의 어떤 위대함과 인간의 실력, 인간의 재주 이런 걸 담아 증거하는 것은 다른 복음일 뿐이라고 하는 것, 그게 사도의 말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서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고 그 복을 믿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느냐는 것, 그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 역시도 바울 같은 핍박자고 호행자였을 뿐이다. 주님에 대해서 우리 역시도 회방자에 불과하실 뿐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우리를 복음의 능력이 이 자리까지 나를 끌어왔더라. 그리고 그런 나에게 복음 맡겼더라.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사랑인가. 그러니 내가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건 내 실력이 아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일 뿐이다. 그게 바른 교훈이 있는 것이고 영광의 복음을 쫓아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안에 어떤 선생이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있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넘치는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 그 은혜로 교통하는 것, 그것만이 있을 뿐이란 것이죠. 그게 바른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교회다. 그걸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복음을 알게 되고 또 믿음이 무언가, 기도가 무언가, 봉사가 무언가, 교회가 무언가 이걸 낱낱이 알게 되면은 예전에 행하던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부인되게 됩니다. 아, 그건 믿음도 아니었다. 그건 참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내 열심이었을 뿐이구나. 자기 부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에 믿음으로 여기던 것이 믿음이 아니고 신앙으로 여겼던 것들이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 이걸 알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직 나는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에 불과했을 뿐이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알게 된 자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복음을 알았다 하면서 예전에 행하는 것들에 대한 부인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는 것은 여전히 옛날식으로 복음을 이해한다, 그것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복음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게 부인되어질 때 그런 자신에게 주께서 복음을 맡기시고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기신 것이 심판받아 마땅한 자에게 베풀어진 넘치는 은혜고 사랑이고 은총이구나,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같은 감사함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겨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나 같은 자에게 이 영광의 복을 맡기시고 그 복음을 전할 일을 주십니까? 그 직분으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까? 그게 너무나 감사하다 그 얘기죠. 과연 여러분께 이러한 감사가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실력자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실력자가 없어요. 믿음에 있어서 책망을 받지 않고 옳다고 인정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누구나 다 같이 복음에 대해서는 회방자고 핍박자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이 수준까지 나왔다는 것은 저나 여러분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버림받고 심판받는 게 당연한 우리를 복음의 능력이 꼭 붙들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을 끌어온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선생입니까? 선생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의 선생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분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가르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뭔가 옳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가 누구를 지적하고 가르치고 판단할 수가 있냐 그 말이죠. 만약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이 넘치는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 몽땅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들만 주님과 관계 속에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죄인들만을 찾으시고 죄인들만을 만나시고 그들만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죄인이시라면 죄인답게 살아가십시오. 죄인다운 것이 뭔가 그걸 돌아보시고 그 죄인다운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그걸 돌아보시란 말입니다. 예수 앞에서는 죄인인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의인으로 행세하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죄인의 모습은 아니죠. 자기를 죄인의 기수로 보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죄인임을 아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내가 나오게 된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궁휼을 입고 있는 것이다. 그걸 알므로써 감사함이 있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복음을 알았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긴 것입니다. 복음을 맡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된 복음을 전할 직분을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도무지 그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할 자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된 우리에게 얼마나 넘치고 풍성한 은혜고 긍휼인가를 마음속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모른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말씀을 거부하고 있고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다시금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자신을 깊이 돌아보시고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감사함 가운데에서 맡은 직분대로 그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리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처럼 우리는 복음의 원수된 자고 회방자고 포행자고 핍박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이 복음을 나누고 얘기하고 아멘할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오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복을 맡기시고 그 복음을 전할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넘치는 은혜고 긍휼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바울과 같은 그런 감사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로 서로에게 선생으로 자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 앞에서 내가 부인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귀한 은총에 그 귀한 사랑과 그 귀한 자비 항상 그것만을 드러내고 증거하면서 서로 교통하기를 소원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